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저는 2002년도에 이런 질문을 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만들고 또 지지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제 선교지 선택은 조금 별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믿었고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또한 저를 영국에 가서 공부하게 했고 결국 남아공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남아공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첫 수년 동안은 저녁이 되면 문을 따도 열지 못하도록 현관문 뒤에 가구를 갖다 놓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도로의 중앙 분리대에는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면서도 흑인 지역에는 수도를 공급하지 않는 이 나라, 정말 내가 제대로 온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름답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압니다. 이곳은 깊은 상처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는 그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싸맬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복음에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최상의 조건을 지닌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한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렸던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만족할 만한 행복한 삶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준비했고 이제야 주는 거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이 어떤 변화를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가 생각나 부끄러워지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자기 중심성은 무너지게 되고 겸손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당연히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귀중한 존재라는 의식이 자라게 되어서 깊은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내적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생겨나게 되고 내 안에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무너지고 화해가 되면서 마음이 열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 만족, 기쁨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웃을 살피는 시선들이 열리게 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선물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때를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선물을 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호혜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선물을 준 사람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자발적 노력 또한 나타납니다. 선물의 가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는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큰 선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그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내가 받은 이런 기쁨들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라게 되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선물이 이렇게 이런 내적, 외적 변화는 복음의 기본적인 틀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 어떤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선물의 미학입니다. 선물이 일으키는 변화는 선물의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변화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 궁극적 가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발길을 돌렸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는 오롯이 받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감수성과 열린 마음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제3의 지대라고는 없습니다.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열매 맺는 가지와 불살라지는 가지, 그 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선물을 제대로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루터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들며 성령의 임재를 불러온다. 믿음을 이례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과 관련해서 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성장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린이 아이에게 그래 잘 자라거라 하는 일종의 격려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를 자라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사람 변했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사람 변했네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물을 받은 사람, 이제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생이란 선물이 그를 새롭게 빚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킵니다. 바야흐로 새 사람의 출현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외적,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선물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곧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사람과 겉은 번지를 하나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새로운 인간은 언제나 기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샘물처럼 마음속에서 흘러넘쳐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완성됩니다. 이 기쁨이 곧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바로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뭐가 저리도 기쁠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피조물은 날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귀담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한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됩니다. 선물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그런 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행은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고 드러내는 것보다 몰래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가 성취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린 이 기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세상에 더 이상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짓던 죄를 더 이상 지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통해 이미 벌써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도 그 힘을 잃습니다. 선물을 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죄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가치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핍박, 위험, 칼 등등의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왕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공포가 차지할 마음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복음은 진을 파하는 강력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란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교를 가서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최근에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기초가 마련되고 철골 구조가 다 세워졌는데 자신의 땅이라며 공사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청년은 방금 교도소에서 출감한 청년이었고 그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교회가 있는 그런 빈민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기에 조심해 조심을 다했는데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적잖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한 달여간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 안에서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되게 난처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던 또 빌립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말렸지만 직접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던 친구가 어떤 연유인지 잠잠해지고 몇 차례의 미팅 이후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땅을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표들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라고 부추기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해야 할 말을 했고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되니 청년은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남아공으로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백인이 성경을 손에 들고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우리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고 백인들의 손에는 우리들의 땅이 들려있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말하며 백인 교회와 결별한 고인들에게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고 신학을 배운 적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중 목회자들을 만나기 위해 1000km 가까이 차를 몰고 오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하자 양을 도살하고 간을 지방에 싸서 먹는 환영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간은 생명을, 지방은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너희 생명을 우리가 지켜줄 것이니 평안하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밤이 되니 씻으라며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손수건 크기만한 타월 세 장을 넣어주면서 오면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몸 전체를 씻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백인 정권의 차별 정책은 흑인들 집에 화장실도 샤워 시설도 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했던 겁니다. 강요된 이런 삶의 환경은 인종 간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버리는 장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가 현재 동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장로교회 교회에 화장실이 없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었던 작은 것은 조금 떨어져서 큰 것은 좀 멀리 가서 하라는 말에 따라 아침에 생리현상을 해결하려고 했더니만 제가 그 동네를 방문한 첫 외국인이어서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또 더더구나 그 집의 위치는 거의 언덕 정상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은밀하게 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과 초급파적으로 연합해 신학교를 세우고 35만의 학생이 있는 유니사 대학과 MOU를 맺어서 500명의 학생들을 목회자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독자적으로 센터를 세워서 전국을 다니며 목회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엄청난 인내와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사람의 위험, 여행의 위험, 환경의 어려움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 교육을 하러 가던 중에 깊은 산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를 기다리는 목사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갈 길이 멀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곧 오겠다는 견인차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고 기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여기는 밤에 너무 위험해. 그래서 내가 모두 지금 온 거야. 교회를 지어달라는 요청에 복음이 먼저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더니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다 사라지는 일도 많았고 그러다 쫓겨나기도 하고 유혹과 협박도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2, 3시에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서 교회 지어달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걸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저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헌신과 사명감을 통해 감내했던 고통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아픔과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위험 뒤에 있는 그들의 상처를, 아픔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럼에도 안정감과 평안, 기쁨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저는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장로의 교단 신학교 일을 하는 중에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또한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위한 신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들을 향한 아픔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이들이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프리카 기독교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아프리카 대륙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통계 수치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또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세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살당하는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모든 종기와 권세가 그의 것입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선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선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주인의 주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